성경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먼저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세례와 상징물들에 대해서 7항에서 9항까지 살펴보고 다음은 세례받은 신자와 원죄, 세례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역할 10항에서 13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 예.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들도 동일한 세례를 베푼 것을 서신서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사도의 세례는 동일한 것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다르다고 해서 세례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과 사도들은 한 가지 가르침에 있어서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둘 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둘 다 죄사함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면 회심의 정의가 뭐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회심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 안에서 반드시 이 회심의 요소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오. 여기 이 고백에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내가 죄인인지는 모르겠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회심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괴물 같은 인생이었다. 누가 그렇게 찔러가지고 너는 괴물이야 이렇게 누가 나를 지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인식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자 그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그 탈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실이 너무 슬픈 또 한편 너무너무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간 사람이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과 회개가 모두 이 세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그 예수님이든 사도든 이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요한과 사도들이 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의의 화목 제물이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교부들 가운데는 죄사함과 회개를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나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칼빈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칼빈이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교부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 그들이 보여준 이 세례에 대한 통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를테면 요한의 세례에는 죄사함이 포함되지 않는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토스톰의 주장이나 요한의 세례는 죄가 소망 중에 사해졌지만 그리스도의 세례의 경우는 죄가 실체로서 사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까지도 칼빈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죄사함의 문제를 불가문의 관계로 요한의 세례에는 죄사함이 포함되지 않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의 세례만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를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도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복음서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 그렇게 그 예수 분리해서 볼 수 없다라는 점을 견제하는 거죠. 굳이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요한의 세례는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고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도들은 이미 메시아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뿐이다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도의 세례나 각각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둘 다 죄사함의 세례, 그리스도 이름으로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에 있어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베푸는 자가 달라도 세례는 동일하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나 이후 사도들이 행한 세례 모두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을 동반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나 그 이전의 성도들이 받은 세례를 통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나 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부들은 요한의 세례가 그리스도 세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 정도로 이해했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세례가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졌던 거죠. 그 주님이 오셔서 받을 세례에 대한 준비 개념으로 봤습니다. 교부들은.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는 다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칼빈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이해요라고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이제 오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바로 요한이 한 말 때문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의 세례는 뭔가 부족한 듯이 보이고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나 사도로부터 주어지는 세례라야 불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세례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한 말의 이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한은 세례의 종류를 구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천한 인격을 그리스도 인격과 비교해서 자기는 한없이 부족할 따름이다 라는 점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자신은 물로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 불의 혀처럼 눈에 보이는 이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이런 강력한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행위로 단지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인 깊은 은혜를 수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에도 세례는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세례를 베풀든지 간에 어떤 시대에 이것이 행해지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 성례를 집례하는 인간 목사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주관하셔서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그 세례를 행함으로 그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칼빈이 이 점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시대에 세례를 베풀든지 그 세례의 증거와 효과는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성례의 상징물들. 구약에서는 죽이는 것과 씻는 것은 세례와 관련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신약 시대의 세례의 그림자다라는 독특한 해석을 칼빈이 여기서 이끌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신약의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면서 홍해를 통과해서 길을 여시고 이후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들을 모두 홍해에 익사하게 장사시키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세례의 그림자다라는 주석을 칼빈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냐면 애굽에서의 삶을 죄의 속박으로 보고 그 애굽에서 건지움을 받는 것을 구원으로 볼 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홍해에 수장된 바로의 군대로 해석하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은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세례의 그림자다, 이렇게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의 시체가 홍해에 떠오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미 죽은 그들로부터 아무런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지 않았듯이 이미 그 권세가 파괴돼 버린,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의 권세가 파괴돼 버린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공식화하는 것이 세례다. 구약에 그래서 그 사건은 신약의 세례의 그림자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죽은 것은 죄의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은 깨끗이 씻음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름으로 가리셔서 그들을 서늘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지치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와 그 강압 속에서 가리워지고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세례의 상징물이라는 이 칼빈의 해석이 참으로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은 신자와 원죄, 세례의 신앙 고백을 해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세례와 원죄, 신자의 의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리지널 씬, 이 원죄란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며 성경이 말씀하는 바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더러워지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직 불의한 죄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죄의 씨가 그 아기들, 갓난아기들 영혼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뻐 보이는 아기라 할지라도 칼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고 손자, 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후 끊임없이 잠범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왜 신자에게 이 사고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깨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뻐하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하고 모든 신앙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식이다. 응? 그렇게 교육할 거 아닙니까? 뭘 하든지 상관없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신자들은 바로 이 정죄가 사라지게 되고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어서야 하는 이 죄의 책임과 그 형벌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충만한 씻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세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이신칭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신자는 의롭고 무죄하게 여기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분명한 죄의식과 그 죄가 어떻게 반드시 사함을 받고 무엇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과 경험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즈음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함으로 그리스도에 접붙여지는 일은 평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 출발하는 관점에서 세례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고 그 의미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그 뭐 깊이 있는 깨달음이나 통찰도 없이 기계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평생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행함에서 오래오래 고통당하는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신앙 고백 없이 덥석 세례를 받는 것도 문제고, 아무런 신앙의 고백 없는 성도에게 그냥 요식 행위처럼 세례를 주는 교회도 문제인 것이고 둘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아직 신앙의 고백은 없으세요. 훌륭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 나오셔서 이런 선명한 진리를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니 그냥 뛰쳐나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이제 뭐 들어봐야 소용도 없고 뭐 포기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과 이와 같은 회심의 경험이 없을지라도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곳에 계시고, 목사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들을 하지 않고 그분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느 날 진정으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눈물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세례주고 세례받은 사람이 배도해버리고 신천지로 넘어가고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멋대로 예수 믿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은 결국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사악한 육체의 일, 죄를 양산해냅니다. 신자는 죄의 공장이라고 할빈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그 죄의 정욕이 좀 이렇게 축소돼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정도로 작아지기는 해도 타락한 죄인 안에서 100% 인간의 정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해방을 받을 때 완전히 놓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로써 바로의 군대가, 즉 우리가 죄에 빠져 죽는 것을 영원히 소멸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고, 바로의 군대가 물에 빠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를 역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효화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이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도 죄가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셔서 다시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 아래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한 죄의 흔적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거나 지배할 수 없게 된다고 칼빈이 이 세례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육신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한 죄의 흔적들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고 죄를 지을 거고 죄의 고통이 우리 안에 계속 될 텐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넘어질 때마다 신자가 자기가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 구원 얻었을 때 그 기쁨, 그 진지함, 그 진정성, 그것을 마음속에 곱게 붙들면서, 그러나 이 원수 마귀 사탄아, 내 안에는 죄야.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신 보혈을 믿는다. 그 십자가의 위대한 공로와 그 결과를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죄가 장악하거나 지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신자에게. 그게 칼빈의 명쾌한 이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히는 아주 명쾌한 해석입니다. 근데 세례가 그런 역할을, 그런 안전장치가 돼주는, 이렇게 꺼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푹 꺼져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지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그 세례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세례를 통해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러니 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제 그만 뵙겠습니다. 나는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 다닐 낯짝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버리시는 게 맞다고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평생의 유일한 세례의 경험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한 영혼 안에서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 결코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 한없이 시달리게 되는 자유함이 없는 신앙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애적인 깨달음과 이해의 경험 없이 행해질 수 없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죄가 언제나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우리가 가진 죄성을 결코 안이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고 칼빈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라도 쉽게 죄에 빠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고 죄를 지을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언제나 우리 속에 거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항상 죄를 지으면서 괴로움과 가책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것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죄가 언제나 내 속에 거한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 이런 고백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네 자신을 보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네 자신을 보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인간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왜? 자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자신한테 실망하고 자기는 신자가 아니라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낙심하니까 인간들이. 죄가 언제나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자신의 정욕이 조금씩 경감되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가장 마지막 최종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죽게 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그때가 돼야 이 모든 게 완결된다고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고 칼빈이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남자답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자처럼 싸우면서 용기 있게 절대로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 전진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펼쳐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이는 일이 바로 세례와 함께 시작되었고 날마다 그 일이 계속될 것이고 결국 이 땅을 떠나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날 그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소망과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의 싸움에 대한 바울 자신의 진술입니다.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공감하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7장에. 칼빈의 위의 진술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값없이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논의한 이후에 일부 불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종과 자유로 합리화하는 주장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며 세례 속에 이러한 중생에 대한 보증이 있다고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죄가 그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항상 죄에 대해서 연장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자칫 그리스도인들을 방종과 오만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폐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곧바로 이어서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된다라고 아주 천박한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 뭐 하는데 그렇게 율법을 파고들고 교리 같은 거 배우고 우린 자유한 자들인데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 어쩌란 얘기예요? 그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뭐 그런 강도짓 하고 훔치고 뭐 속이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는 뜻입니까? 그 말이 참 이래 뭐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예. 일천할 뿐인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본단 말이죠. 율법은 분명히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러나 그 율법이 왜 존재해야 왜 존재해야 되냐? 율법의 용도가 뭐냐? 이어서 설명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는 율법의 혹독한 정죄가 반드시 우리 영혼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자기의 죄를 죄로 선명하게 인식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내가 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는 이런 정서를 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오늘도 생생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서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참회 기도합시다 할 때 눈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죠. 청교도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온전히 그리스도교회로 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모든 정죄를 가열차게 사용해서 영혼을 압박하고 그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그대 자신인 것을 자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 외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교회를 다닐 때 그토록 이 죄의 문제를 뿌리 깊게 파는 것은 혹은 외부에서 이 교회를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괴로워하시는 게 이 죄 문제예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는데 온통 죄 얘기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거든요. 응? 자유와 사랑, 은혜, 번영, 축복, 위로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죄 문제를 걸고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처음에는 엄청난 거부감으로 영혼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이 죄의 의식을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다시 드러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회심의 놀라운 과정이 생략된 채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면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 죄사함의 기쁨, 그리스도의 위대성, 십자가의 영혼 불변하신 그 대속의 은혜 이것이 다시 한 영혼 가운데 선명하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 이후에 성화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당위와 목적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듣기 싫은 얘기를 복음주의 교회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얘기를 무조건 사랑이고 복이고 축복으로 끝날 얘기를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 외에는 율법의 종류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이 깨달음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고백하게 하는 데 있다. 칼빈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본성의 부패함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중생한 사람인 자신을 예로 들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한 굴레 속에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수 없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나 이 죄악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이라면 이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언제나 이 절망을 생각하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하였습니다.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죠. 어? 너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주저앉고 오라 곤고한 여기서 헤매다가 못 나오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주께서 은혜 안으로 부르셨고 주와 하나 된 교제 속에서 접붙이셨으며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한 자들은 죄책과 정죄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정확한 구원받음의 의미가 영혼에 각인되고 그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될 때 한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세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영혼 가운데 지속되고 계속 그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라는 것.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러한 칼빈의 해설을 통해서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례는 공적인 고백의 표지임. 세례는 회중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고백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표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신앙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증거하며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행위라고 칼빈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비롯해서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찬양을 마음껏 토로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세례받음의 행위를 뭘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의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찬양 속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기쁨이 있는지를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을 때 분명히 그 감격이 있었잖아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 세례를 통한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같은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정서를 우리 안에 분명히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져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례받은 제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십자가에 대한 잊을 길이 없는 감사와 기쁨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줄줄 눈물이 타고 흐르면서 그런 고백적인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 그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죠. 언제 세례받았을 때.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감사와 희열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속에 여전히 녹아있고 이를 느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있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빠져요. 예배를 늦게 나오고 자다가 피곤하다고 예배당 안 나오고 뭐 아프다고 뭐 어쩌다고 뭐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볼 때는요 참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란 말인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어떻게 우리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차라리 아직 저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게 차라리 정직한 겁니다. 세례를 받고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의 삶이 어처구니없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의 삶이 그게 제 멋대로라면 저는 절대로 그분이 구원받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회심한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아직 회심하지 않은 성도로 취급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염려할 뿐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믿음은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럼 아무 교회나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개혁교회랍시고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고 집 가까운 교회, 그 아무렇게나 살려면 아무 교회나 가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잠을 자든지 뭐 놀러 가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된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한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 그 세례받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통해서 칼빈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일깨워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것이 세례의 목적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두렵고 그의 이름에 충성을 다짐했고 그를 향한 믿음을 서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들의 세례시에 행한 고백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영원히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된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세례 받음이 갖는 이 엄청난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합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이 성례의 중요성을 칼빈이 다루는 이 부분.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이 기독교 강요 전체에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처럼 여겨져요. 성도 여러분, 성찬과 더불어 왜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의 소중한 생애적인 방편이 되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엉터리 세례를 받은 분들이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엉터리로 예배하고 엉터리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 무지와 과거에 그릇된 세례로부터 하나님의 제대로 복음의 빛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제대로 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소름이 돋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든지 앞으로 받을 분들이 부디 이 세례의 귀중한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시고 그 은혜가 이미 세례받은 분들은 이 신령한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